제9장 경제적인 문제. 사도행전에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대부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꾼의 쓸 것에 대한 책임과 일의 필요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안배되었으며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당시 사도들에게는 얼마나 문제되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일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계를 위하는 데 이르기까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시지만 세상에서는 재물이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의식주 생활에 돈이 없으면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거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의 절반은 거의 해결된 것입니다. 공급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곧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위임을 받았는가를 표명합니다. 이 일이 영적인 것이므로 공급하는 방법도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일도 세상적인 일로 변해버립니다. 만일 경제적인 일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이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에 있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실제적인 문제는 일꾼을 가장 잘 시험합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 어떤 종류의 사역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과 일의 경제적인 면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꾼이 누구에게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1년이나 6개월간 매주 또는 매달 얼마씩을 주고받도록 협상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오직 발람만이 선지자의 은사를 돈과 바꾸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게하시만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탐심을 내어 보상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게서 월급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친히 일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자신에게 따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들어온 돈도 없다면 그에 쓸 것을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고정적으로 그에게 급여를 줄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간 열두 사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고정적인 월급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날을 지냈고 누구를 자신의 금전 공급하는 자로 삼은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들도 당시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와서 일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나와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일과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일은 재간과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활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통도 없이 그의 은사와 열심만을 의지하여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항상 그분을 앙망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갖도록 그들이 월급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을 추구하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부축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적을수록 좋고 하나님의 성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월급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너무 적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달 자신에게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되면 더 전심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일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일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 믿음이 없을 때 일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결핍과 공급으로 훈련되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의 공급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대로 말하겠지만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은 너무 실제적인 일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큰 시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돈은 곧 권위입니다. 돈자루를 쥔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람의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일도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돈소리를 듣는다면 얼마 못 가서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돈을 받는 사람치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둘 때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이 한면으로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에게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내고 우리가 그 돈을 받는다면 자연히 돈을 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돈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우리의 쓸 것을 채우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급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또한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지시하십니다. 많은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으로 막으십니다. 어떤 때에는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생활은 얼마나 귀한 생활입니까? 만일 믿음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 귀한 훈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 중 첫 번째 생각이 곧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이 독립될 수 없다면 일도 독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날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다면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나와서 일하지 말고 직장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권합니다. 물론 당신을 공급할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을 돕든지 돕지 않든지 응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를 상관하지 않는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돈에 대하여 아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영향을 조금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산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날을 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길르앗의 시냇물이 말랐고 그곳에 까마귀도 오지 않으며 과부의 도움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눈은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결국 일을 부끄럽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꾼의 눈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도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속으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하러 나올 때부터 절대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얻을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이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요 동역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월을 지내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나올 때에는 믿음을 의지하였다가 한동안이 지난 후에는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밖에 남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일에 대하여 아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히 독립적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공급을 계속 바라본다면 사람의 공급이 메마를 때 우리의 공급도 메마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배후의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건축될 때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우리가 의지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소와 양과 모든 금과 은이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급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헌금한 사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금은 언젠가 끝나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생활한다면 그들이 끝날 때 우리도 끝날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어 놓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받기를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눈이 얼마나 쉽게 재물신의 손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식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면의 믿음이고 후에야 일의 진행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은 사람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없이 두 번째 단계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쓰일 모든 필요한 돈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단계만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영적인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일을 아무리 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은 여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돈의 공급이 끊어질 때 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뜻. 바울은 틀림없이 일하는 자가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서 고정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월급의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의 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헌금은 정기적인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일꾼은 믿는 이들의 손에서 헌금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받는 것이 곧 여기서 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공급을 받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형제들의 보충을 얻은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교회가 책임을 지는 고정적인 공급을 얻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일하는 자가 삭스를 얻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전하고 누구에게서 삭스를 얻습니까? 만일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일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일꾼이 일의 경제적인 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시어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히 당신의 기도를 듣고 형제를 감동시키시어 연보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책임지지 않으심으로 아마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버자매는 중국에 오려고 할 때 홀로 외로이 이국 땅에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체험이 풍성한 윌킨슨 형제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이국에서 홀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오직 당신이 스스로 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간 것인가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내셨다고 말하자 그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실 것이다. 당신은 그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에 대하여 물을 필요도 없다. 만일 당신 스스로 간 것이라면 결국 수치를 당하고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 자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친히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 우리에게 공급을 받는 두 노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친히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이 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들 외에 세 번째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친히 일한 것은 매우 좋은 것이나 바울이 일한 것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권위에 복종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가 매우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복음의 권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위임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의 무리에 대하여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교회에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올 때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그러한 돈을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바울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복음의 권위를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보내온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야 지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감동케 하심으로 보내온 헌금을 바울은 다 받았지만 고린도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바울은 영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둘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에게서 바울은 이 권위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받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동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인들이 보낸 돈 같은 경우에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권위를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낸 것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원을 보내올지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얼마 지난 후 또 무슨 말을 할까 하여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인들과 빌립보인들을 반드시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복음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